오늘 읽은 이 신명기 21장 말씀은 여러 가지 경우에 생겨나는 곤란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는 어떤 이유로 그리 되었는지를 모르는 시체가 발견되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건 누군가가 죽였다는 뜻일 터인데 그 죽인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난감한 일이 생겼으면 이스라엘 법으로 따지면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고 죽었으면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이고 또 그 죄가 누구에게인가 특정되지 못하면 인간의 공동체 전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그의 사체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책임 소재가 어느 마을에 있는가라는 것인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위한 속죄 행사를 가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장로들이 다 모여라 했는데 여기 2절 말씀은 너희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일종의 그 공동체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처리하고 책임을 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책임지는 방법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고 한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가서 그 암송아지 하나를 사람이 건접하지 않았던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았던 그런 자연이 있는 골짜기로 흐르는 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위에 그들 모두 함께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으니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지역 모든 사람에게서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피 흘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에서부터 그 마을을 속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그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남아있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속죄받지 못한 요소가 있으면 늘 그것이 영혼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을 전체가 속죄 행사를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또 부도덕하고 난폭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변사체가 발견된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 일에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속에 생겨난 이러한 폭력적인 사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공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사회 속에 생겨나는 수많은 폭력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화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세상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반성과 결심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부조리하고 폭력적이고 방탕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씻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세상의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는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잘 때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게 하라 했습니다.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모든 자기 민족과의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비유대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려 하면 할례받는 예식을 거행하면 그 예식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 되기로 결심했고 그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것으로 그 예식을 대신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본래의 태생의 민족과는 관계를 끊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돌아왔다. 새롭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영입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깎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져라 했습니다. 그 부모의 집을 떠나서 다른 민족의 남자에게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 달간 곡하는 기간을 가지고 부모와의 이별을 잘 치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또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서 내 보내고자 했을 때에는 절대로 노예로 팔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노예이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누구나 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된 여성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당시로서는 최대의 보장이었습니다. 결혼도 가능하게 하고 결코 노예가 되지 못하게 했던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포로된 여성들의 삶을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상속에 대한 문제인데 두 아내를 가진 사람이 두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큰 아들이 먼저 태어난 아들이 그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장자의 상속권을 그에게서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아무리 불편해졌다 하더라도 장자로 태어난 아들의 장자권은 그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여도 함부로 장자권을 빼앗아서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를 사람의 감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에서는 장자가 다른 사람보다 유산의 상속을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 더 많이 받는 것이 장자의 상속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그 자신의 것이고 부모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아들에게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이하에서는 불효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횡포를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가 아무리 달래고 설득하고 가르쳐도 되지 않을 때 공중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횡포하고 이렇게 한다고 고발하면 그런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해서 그 땅에서 그런 문화가 확산되거나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면하게 하라고 엄중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릇된 풍토가 세상에 만연하고 도덕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이 역시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과 관계있는 것인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 이런 경우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경우에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많은 죄를 지어서 형에 처해져서 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버려두지 말고 바로 장례를 치루어서 부정한 기간을 줄이고 그 땅이 조금이라도 더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땅이 더러워진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씀들이 처음부터 반복됩니다.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도 그러했고 불효한 자식을 처벌할 때도 그러했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도 그러한데 그것은 그 땅이 죄악된 문화로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고 죄의 영향과 그늘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서 그 땅의 문화가 청결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여러 말씀들을 다 보면 다 개인적인 사건 같죠. 한 마을에 변사체가 발견된 것이나 또는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의 문제나 다 개인적인 사건 같지만 그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일로 보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회적인 일로 본다는 것은 우리 각자 모두가 그 일에 연관되어 있고 직간접의 크고 작은 책임이 있고 모두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지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가 맑은 환경이 되고 깨끗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땅이 되도록 함께 힘쓰라는 것이 오늘 21장 말씀의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이런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단호한 자세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되어갈 수 있도록 깨끗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줍니다.